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란은 지난 29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미사일의 정확한 종류와 위력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5년 채택한 결의에서 이란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관련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서방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잇따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열강들이 너무 적은 것을 얻어내면서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란 핵합의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해왔지만 최근 살만 사우디 국왕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핵합의의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조만간 난민 보호 문제를 다시 주요 과제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은 난민 보호와 관련해 강력한 전통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취해진 조치들이 일시적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도 오랜 난민 신청 절차를 거친 뒤 결국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근심과 혼돈, 상심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입국을 금지한 120일 동안 2만 명의 난민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7개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잠정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시민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목소리를 내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은 미국의 가치가 위태로워졌음을 보여준다며 신념과 종교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한다는 개념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셀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새 법무장관 대행으로 데이나 벤테이 씨를 지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적어도 7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최근 이틀간 동부 도네츠크 등에서 벌어진 교전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들이 탱크와 다련장 로켓포를 동원해 먼저 공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을 모색하고 있는 도네츠크 반군 지도부는 정부군으로 인해 민간시설이 큰 피해를 입어 외딴 마을들의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전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한 달 만에 발발해 지금까지 만 명이 숨졌습니다. 캐나다 동부 퀘벡의 이슬람 사원에 총격을 가해 6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알렉상드르 비소네트라는 이름의 20대 프랑스계 캐나다 대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게는 6건의 1급 살인 혐의와 5건의 살인기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총격 사건 당시 사망자 외에 부상자 8명 중 5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어제 의회에서 사건 희생자들은 단지 그들의 종교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저녁 연방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이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앤터니인 스켈리아 전 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인 연방대법원이 정상으로 운영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미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를 통제불능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서린 춘제를 앞두고 북중 두 나라 고위 인사들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성대한 축하 모임을 갖고 또 양국이 이 사실을 적극 홍보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리는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전화통화를 갖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이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양측은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며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 양국 국방장관이 31일 오전 7시부터 30여 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또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미한 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ICBM 도발 위협과 관련해 양국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와 한국의 탄핵 정국 등 전환기적인 상황을 오판해 혼란을 부추기고자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응해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투입 등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어 미한 간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 행정부 강요로선 첫 해외 순방으로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일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3일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장관과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 미한 동맹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3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매티스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한 동맹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권기현 담당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대한 방위 공약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지속 유지 강화하고 동시에 점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첫 순방지에 한국을 포함한 건 지난 1997년 윌리엄 코언 전 장관 이후 20년 만입니다. 당시엔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을 찾았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순방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도 오바마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오바마 정부에서 중국의 그 견제 전략, 미중이 서로 상호 견제 및 대립 구도를 형성해 왔잖아요. 더 큰 문제는 중국 문제. 중국 문제가 주고 그게 북한 문제도 당하는 거예요.
매티스 장관은 한국 방문을 마치는 3일 오후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북한의 긴장을 조성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further raise tensions in the region and focus instead on taking concrete.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선전을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지난 27일 북한 영변 핵단지 내 원자로 냉각수 출구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며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는 징후로 분석했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관측의 신뢰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를 통제불능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중국과의 공조에 실패하면 북한 문제를 다루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미국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I do think that we need to talk to them because they are dangerous.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3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은 위험한 상대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북 관계가 단절된 현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Part of the issue is we have no embassy there. We have Sweden is a protecting power for us, but we don't have a relationship with them, which is a problem.
평양에 대사관을 두지 않은 미국을 대신해 스웨덴이 이익 보호국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건 문제라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위협적 사안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북한 문제 심각성을 거듭 부각시켰습니다.
If you were to ask what is the most threatening thing that is out there now that we have no kind of control over, it's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그러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면서 당시 북한과의 합의에 가깝게 다가갔었지만 이후 미국 행정부 교체로 그 동력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아직도 자신이 현직 관리 자격으로 북한 지도자를 만난 미 최고위 인사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이제 후계자 김정은에게 누가 대화 상대가 될지 의문이라며 미국이 이 때문에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그나마 대북 영향력 행사에 소극적인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할 경우 가장 다루기 힘든 사안 중 하나인 북한 문제를 도와줄 상대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북한산 석탄 수입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수입 상한선을 두 배 넘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언제 이 내용을 보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월 30일은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 12월 한 달간 수입한 북한산 석탄 규모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후 7시 현재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웹사이트의 관련 항목은 공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양식에 맞춰 제출한 나라가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1718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는 이날 오후 6시 VOA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아직까지 2016년 12월 석탄 조달 물량에 관한 정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이 들어오는 즉시 대북결의 2321호에 의거해 위원회 웹사이트에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게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각 유엔 회원국들이 매월 마지막 날까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의 양과 금액을 일정 양식에 맞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받은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자체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공개하고 만약 허용된 석탄 수출 상한선에 근접하거나 넘긴 경우 이를 각 회원국들에게 통보했는지 여부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결의 내용대로라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한 나라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양과 금액을 30일 후인 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아직 어떤 나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지난달 석탄 유입량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2321호에 따르면 북한은 결의 채택일인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까지의 석탄만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석탄의 유일한 수입국인 중국은 최근 해관 총서 자료를 통해 12월 한 달간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200만 톤, 액수로는 1억 6,800만 달러라고 밝힌 바 있어 이미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30일 공개했어야 할 위원회 웹사이트에는 실제로 상한선을 초과한 양과 금액이 그대로 담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BOA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의 설인 춘제를 앞두고 북중 두 나라 고위 인사들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성대한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양국이 함께 이 사실을 홍보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설인 춘제를 앞두고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 북한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가해 북중 혈맹 관계와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과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은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이 지난 24일 개최한 춘제 축하 행사 소식을 실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열거하고 김영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진준 북한 주재 중국 대사의 연설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엔 김영대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하국 보건상겸 북중친선협회 위원장, 이창근 노동당 중앙국제부 부부장, 이길성 외무성 부상, 김인범 문화성 부상 등 북한의 당과 정, 군 인사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김영대 부위원장은 연설에서 피로 맺어진 북중친선은 오래된 역사가 있고 양국 옛 지도자가 만들어준 깊은 정은 양 국민의 공통된 재산이라며 북중친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노동당과 북한 당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으로 올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진준 중국 대사는 지난해 북중 양국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 과정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북중 관계에 도전이 닥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기회도 찾아올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리진준 대사는 이어 중국의 당과 정부는 북중 관계를 고도로 중요시하며 도전을 기회로 바꿔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 궤도에 올려놓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로 냉랭해진 북중 관계에 비춰볼 때 이번 행사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으로선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며 자신들을 압박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입니다.
북한 동안 항상 이제 북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북중관계가 뭐 좀 잘 되는 것을 필요로 할 때는 북중혈맹, 당대당 관계나 이런 것을 강조하고요. 중국은 뭐 그 우호협력적인 그런 관계, 뭐 전통적인 관계, 또 북중 간의 뭐 또 무의 뭐 이런 거 정도로 강조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북중 간의 기조랄까, 뭐 이게 작년부터 특히 사드 이후에 이제 변화되고 있는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모색되고 있다 보여지고 있네요.
중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김홍규 소장은 지난달과 이달 중 북중 두 나라 사이에 관계 개선을 탐색하는 비공식 회의가 빈번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역시 지금 한국의 사드 문제가 계속 악화되면서 이제 한국이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지역동맹에 들어갈 개연성,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서장은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정면 충돌을 원하지 않는 만큼 북한이 도발을 자제토록 압력과 협상을 병행하고 있고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중국 측에 도발 자제에 대한 분명한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중 간 이번 행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양측이 함께 선전에 나선 점이라며 북중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미국과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가상의 적에 대비한 전시 훈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미국에 이은 두 번째 위협 대상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이 중국을 인질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30일자 보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작전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에 북한이 중국의 위협 대상으로 등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작성된 가상 적국에 대비한 전시훈련 가이드라인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북한을 다섯 가지 잠재적 위협 부문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목했습니다. 문서는 북한이 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많은 핵시설을 북중 국경 인근에 설치해 중국을 인질화하고 있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동북지방과 화북지방에 거대한 위협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이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의 우호국이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군사적으로는 가상적국에 필적하는 위협 대상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서에는 아시아 중시와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첫 번째 위협으로 언급됐고 센카쿠 제도, 중국명 갸오이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는 일본이 북한에 이어 세 번째로 꼽혔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중일 양국의 항공기와 함선이 분쟁 수역에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어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문서에 포함됐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인접국가들이 네 번째 대상으로 꼽혔고 군비 증강과 영토 확장에 야심을 높이고 있다며 인도를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의 사이버 보안 특별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중국의 미 연방인사관리처 해킹,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해킹 사건 등이 결의안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원의 사이버보안특별위원회 신설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이 서명한 이 결의안은 사이버보안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룰 상원 특별위원회 신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상원과 하원의 20개 위원회에 흩어진 관할권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이버보안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상원 세출위원회, 군사위원회, 은행위원회, 상무위원회, 외교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사이버보안특위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이버보안특위는 미국 정부와 기업, 국민에 대한 국내외적 사이버안보 위협 등을 조사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며 예산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국 DNI 국장, 중앙정보국 CIA 국장, 연방수사국 FBI 국장, 국방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이 매년 사이버보안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최근 CNN 방송에 출연해 상원의 사이버보안특위가 신설되면 미국 정부 전체 차원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책과 접근법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행정부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충실히 수립하고 특위는 이를 감독해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과 쿤스 의원은 주간 타임 잡지 공동 기고문에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음은 이미 예전부터 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중국이 미 연방인사관리처 OPM을 해킹해 공무원 2,20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하고 같은 해 북한이 미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으며 2015년 이란이 뉴욕댐을 해킹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두 의원은 재앙적인 사이버 공격은 광범위한 경제적, 군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은 강력한 예방과 복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의 특별위원회는 권한과 임무, 구성원 임명 절차를 규정한 결의안이 통과되면 세워집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1961년 상원 노령화 특별위원회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2월 7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6.15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참석해 북측 대표단과 만날 계획이지만 한국 정부는 대북 접촉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최근 엄중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민간 대북 접촉은 적절치 않다며 6.15 남측위에 제3국에서의 대북 접촉 신청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6.15 남측위 측은 통일부가 불허해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6.15 남북 해외위원장은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개최 문제와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전민족대회 개최 일정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올 상반기 북한에 6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지원품 조달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30일 올 상반기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6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에 비해 25%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이번 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주로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구호품 조달 등에 사용됩니다. 앞으로 평양 주재 유엔 기구들은 북한 내 상주 조정자인 유엔 개발 계획 UNDP 평양 사무소장과 협의해 600만 달러 예산 내에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대변인실은 BOA에 평양 주재 유엔 기구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2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다며 승인된 예산은 3월 중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북한에 지원된 중앙긴급구호기금 800만 달러 가운데 287만 달러가 세계식량계획 WFP의 영양지원 사업에 지급됐습니다. 또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영양실조 관리 등 보건사업에 265만 달러,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사업에 10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 밖에 식량농업기구 FAO의 콩생산 증대사업에 80만 달러, 유엔인구기금 UNFPA의 보건사업에 70만 달러가 제공됐었습니다. 한편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을 포함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9개 나라에 총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받는 나라는 북한 외에 아프리카 국가들인 카메룬과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우간다입니다. 이 가운데 나이지리아가 가장 많은 2,200만 달러를 지원받으며 이어 소말리아 1,800만 달러, 우간다 1,500만 달러 순입니다. 이 자금은 내전과 정치 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나라 주민들에게 보건과 식량,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마다가스카르, 말리 등에 지원되는 자금은 영양실조와 식량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국제사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를 자주 접할수록 통일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 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이 통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정동준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를 얼마나 자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나요?
아, 네,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조사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는 북한 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 빈도를 이제 3점 척도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북한의 그 탈북 주민께서 과거 북한에 계실 때 남한의 문화를 뭐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혀 접촉한 바 없다 또는 한두 번 접촉했다 또는 이제 자주 접촉을 했다라는 이 세 가지 척도로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이제 과반수가 넘는 이제 52%의 응답자가 이제 자주 접해 보았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이제 36%의 응답자가 이제 한두 번 접해 보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응답을 합하면은 이제 절대 다수인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문화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한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전혀 접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이제 11.6%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러한 이제 접촉 빈도와 별개로 이제 얼마나 그러면 이제 북한에 계실 때 남한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친숙하게 여겼는지에 대한 질문도 저희가 같이 했는데요.
네.
남한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전혀 또는 이제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부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는 이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이제 6.5%에 불과했고, 근데 이제 친숙도 있어서 이제 절대 다수 이제 94%에 해당하는 이제 분들이 남한 문화를 이제 매우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친숙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 대상으로 삼은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들의 어떤 출신 지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인구 배경적인 요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북한 내에서 남한의 문화가 매우 이제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남한 문화를 경험하고 친숙하게 여기는 정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남한 문화를 접촉하는지요?
네. 그 남한 문화를 이제 접촉하게 되는 경로는 이제 사실 이제 기존의 여러 다른 연구들에서 이제 보다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로 남한의 이제 TV나 라디오 같은 매체를 이제 몰래 이제 시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남한의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 프로그램들을 뭐 중국어로부터 밀수를 하거나 그렇게 밀수해온 것들을 장마당을 통해서 이제 유통을 하고 아니면 좀 이제 인편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뭐 고위 간부층이나 또는 이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탈북자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는 등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남한 문화를 이제 접촉하게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한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아름하는 방식으로 그런 이제 남한 문화를 접하게 됐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뭐 장마당이나 이제 시장을 통해서 구했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갔을 때 이제 그런 남한 문화를 접했다라는 응답들이 이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런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문화를 구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시장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 남한 문화를 구해서 접촉을 했다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이제 75% 정도를 차지해서
네.
뭐 외국에 나갔을 때 뭐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경험을 했다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응답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 결과 이 남한 문화와의 접촉이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총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분석 결과 북한 주민이 이제 남한 문화를 더 자주 경험을 할수록 이제 보다 좀 긍정적이고 좀 진취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을 형성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즉 남한 문화에 대해서 노출이 잦으면 잦을수록 통일의 시기를 보다 앞당겨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이 이제 북한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이로운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북한의 체제보다는 남한 체제로의 이제 통일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제 남한 문화 접촉과 이제 어떤 긍정적인 통일 의식의 사이의 이제 관계는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두 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대안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장마당을 더 많이 이제 참여한 사람, 장사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면 뭐 더 남한 문화를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통일을 의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지역 간에 더 이사나 이동을 많이 한 사람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될 수 있고 또는 뭐 이제 원래부터 남한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나 지식이 많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남한 문화를 수용해서 긍정적인 통일 의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제 남한 문화가 이제 그런 통일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 계속 강하게 나타나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과거에 이 남한의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조차도 대단히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아주 대단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 이제 한쪽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한류의 영향을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 아시아를 넘어서 뭐 요새는 이제 세계 지역으로 특히 이제 2010년 이후에는 더 많은 이제 콘텐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다 이제 유통을 시키면서 이런 한류의 영향들이 이제 북한 사회에서도 이제 예외는 아니었다. 이제 북한 내에서도 이런 한류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은 이제 말하자면 공급의 차원에서도 더 많은 남한의 문화들이 북한 지역에 공급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를 접촉을 하면 할수록 남한의 실상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이제 긍정적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한의 뉴스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한이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된 모습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남북한의 정치 경제적 격차를 더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격차를 이제 보다 확실히 느끼면 느낄수록 뭐 통일에 대해서 더 열망을 하고 또 이제 북한 정권의 어떤 정당성이나 내구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면서 통일을 좀 더 이제 앞당겨서 예상을 하고 또 이제 남한의 방식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본인과 이제 북한 사회에 이로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가 한국 정부의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요즘에 이제 한국의 상황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특히 정부 들어서 뭐 이제 통일 대박을 많이 외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일종의 슬로건으로만 그치고 실질적인 이제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런 남북 간의 이제 사회 문화 교류 사업들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10여 년간의 이제 보수 정권 아래서 남북 간의 사회 문화 사업들이 이제 크게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전면 중단된 그런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 이 연구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남북 간의 그런 문화 교류를 통해서 접촉면을 확대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이제 긍정적인 통일 의식을 고취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이러한 남북 관계의 악화와 그로 인한 이제 사회 문화 교류의 단절이 어떤 장기적인 어떤 통일과 그런 어떤 평화의 밑거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큰 손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의 이제 어떤 그런 정치적인 관계와 그리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교류를 좀 제도적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지속적인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를 이제 이루어내려는 한국 정부의 좀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또 이제 북측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합의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한국 정부의 의지 그리고 이제 정부와 이제 그런 한국의 정당들이 이 남북 분단이라는 현재 상황을 어떤 자신들의 어떤 당파적 이익에 따라서 쟁점화하려는 시도를 좀 거둬서 이런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교류 협력들을 좀 제도화하려는 노력들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한 문화 접촉 경험이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최근 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정동준 박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자 김창호 씨의 이야기 오늘은 김 씨의 네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40대 탈북 남성 김창호 씨는 아내와 함께 탈북해 중국과 몽골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던 김 씨 부부는 영국에서도 정착을 시도했지만 다시 짐을 꾸리게 됐는데요. 지난 2007년 결국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지인의 소개로 아내가 먼저 지압 기술을 익히게 된 것이 계기가 돼 현재는 이제 반년째 어엿한 자기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아직 김 씨 부부는 신분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낯설지 않은 삶의 터전이 됐지만 돌아보면 두 사람에게 지난 10년은 그야말로 혹독한 겨울 같았습니다. 의심 없이 덥석 잡았던 도움의 손길이 배신과 상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할 때 너네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다 마련해 주겠다. 그 일단 미국에 오니까 너네는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국가 우리가 그냥 깜빡거기며 여기서 살아도 굳이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들 자기가 케어를 잘해준다고 하니까 딱 넘어갔거든요.
지압소에서 기술을 배우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김 씨 부부에게 찾아온 한인 부부. 탈북자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냐며 어려운 미국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자기들과 함께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두 분한테서 뭘 기대한 거예요?
뭐 우리를 데려다니면 내가 이렇게 북한 사람들을 케어를 해주니까 도네이션 같은 거 받고 뭐 어떻게 하면서 그런 것 쪽을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탈북자들은 탈북 과정에서부터 정착하기까지 종교단체에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김 씨 부부에게는 예외였던 모양입니다. 김 씨 부부에게 다가온 한인 부부는 기독교 선교라는 명목으로 탈북자 부부를 내세워 기금을 받아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했다는 말인데요.
근데 처음에 우리를 데려갈 때는 이랬어요. 3개월 풀이다, 그 아파트. 가니까 한 달만 풀이다. 그 나머지는 돈 내야 된다, 이랬거든요.
김 씨 부부는 그들을 믿고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일이 어그러지는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500여 달러였던 아파트 월세 3개월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이사를 하고 보니 1개월 무료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인 부부가 김 씨 부부에게 2개월 월세를 받아 가로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 부부는 김 씨 부부에게 무료로 일해달라는 강요 아닌 강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와이프 일하는 데 와서 일해달라. 가게 옷 장사하는 거 지금 가게에 맡아서 일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보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세 내고. 근데 그거 아는 거 나중에 잘 될 때 돈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건 누가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에는 진짜 이 북한 사람이라면 단식무식인 줄 알았겠죠. 그냥 자기가 고삐를 지고 꿀무 꾼대로 이랬는데.
불운이 겹쳤는지 김 씨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한 지 사흘 만에 세간을 모두 도둑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믿고 따라왔던 한인 부부가 말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 부부는 결국 그들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무슨 개돼지보다도 못한 것들을 우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막 욕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이 탁 나오니까 나 그다음 나도 막 열받는 거죠. 너는 우리는 개돼지보다 짐승보다 못하면 너는 더한 놈이야. 막 그다음에는 막 말이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그 사람들도.
이럴 줄 몰라.
예, 네, 이럴 줄 몰라. 그다음에는 막 그저.
그렇게 한인 부부와 결별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떻게 해서든 잃어버린 시간과 물질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샌프란시스코 외곽에서 다시 지압소를 차렸고 지압소에서 번 돈으로 옷 장사를 병행했습니다.
현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 돈이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지압밖에 없더라고요. 지압은 뭐 그때는 자리도 없으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저녁에 가서 차 안에서 자다가 아침에 날이 밝아서 뭐 좀 시간이 되면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배정해 주는 자리에 들어와서 지압하고 시작은 그렇게 하다가 옷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옷을 대량으로 싸게 사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중고차를 몰고 왕복 8시간을 운전해야 했는데요. 그렇게 수개월을 하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도 여러 번 겪었고 무엇보다 김 씨는 몸이 버텨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재기의 어려움을 겪은 김 씨 부부는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고 역시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지압소에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들과 달리 북한에서 나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정착했던 탈북자들은 미국에서 난민 자격을 받기도 정착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지난해부터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탈북자들에게 믿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탈북자들 도와준다면서 지원단체요. 뭐 만들어냈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우리 탈북자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이 단체장을 해야 그들이 심리에 맞게 그들이 그 마음에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정심으로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시선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탈북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역 내 한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김 씨는 한인단체나 교회를 찾아가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없어 갑갑한 심정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주 탈북 동지회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무슨 우리 탈북자들이 자체로 탈북 단체를 운영하자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속에서 뭐 솔직히 그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뭐 자금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지만 또 북한 사람들 한 100명 정도 되지만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좀 힘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김 씨는 시작도 운영도 어려울 걸 알지만 지역 내 탈북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는 포부를 갖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지난해 12월 미주 탈북 동지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부터 정착이 잘 돼야 이 통일을 위해서도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는 첫째, 둘째도, 셋째도 먼저 LA에 살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뿐 아니라 그 주변 LA를 벗어나는 지역의 탈북자들도 다 같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또한 여기 LA 그 각종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들과 좀 힘들지만은 좀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지압사 김창호, 미주 탈북 동지회 김창호 대표. 두 장의 명함에 새긴 이름과 직함. 이 호칭이 김 씨에게 아직은 어색한 듯 보이지만 미국 생활 10년의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손에 준 건 없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 10년의 경험이 무엇보다 큰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김창호 씨의 미국 이야기 마지막 사연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역사 교과서 관련 소식이 주요 뉴스에 올라 있군요.
네, 교육부가 새 검정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국정 교과서 폐기를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 역사 교과서 집필 내용이 공개됐고 수정 검토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새 검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집단 집필 거부 선언이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검정 교과서 최종 집필 기준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또 다른 국정 교과서와 다름이 없다는 것, 그리고 개발 기간을 1년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은 부실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국정교과서의 경우 수정 의견을 받았지만 거의 고쳐지지 않은 채 확정 발표됐다. 그래서 국정역사교과서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와 관련된 부분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건국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새 국정교과서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기존 검정교과서 의미를 넘어서 국가 수립의 의미를 담아서 대한민국 수립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검정교과서 집필진과 진보 진영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친일파 세력을 대한민국 건국의 1등 공신으로 탈바꿈시켰고 또 항일운동과 임시정부 역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새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 두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국정교과서 완성본에 최근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이 되고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고요?
네네. 매주 수요일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가 1000회를 넘어서면서 이것을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사실이 더해졌습니다. 또 친일 반민족 행위 관련 내용도 진상규명보고서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퇴임을 했군요.
네.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탄핵 심판을 관장하던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6년의 임기, 4년간의 헌법소장의 역할을 되돌아보면서 무거운 책무를 넘기고 떠나게 되는 무거운 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 후임 헌법재판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탄핵 심판을 이끌게 된 이정미 수석재판관도 오는 3월 13일이 퇴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판관 7명이 가까스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 퇴임식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대해서 탄핵 심판 결론이 빨리 내려져야 한다는 점 모든 한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 수호자 역할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 중심 인물인 최순실 씨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왔군요.
네, 특검에 출석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했던 최순실 씨, 이번에는 해외 원조 사업에 개입해서 이권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뭐 까도 계속 나오는 이 양파 같은 의혹이 어디까지 벗겨질 수 있을지 한국 사회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네.
오늘 여기와 관련해서 특검에 출석한 사람은 참고인 자격의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입니다.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지난해 4월 미얀마 대사로 임명됐는데 외교관이 아니라 삼성전기 임원 출신입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정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특검은 오늘 최 씨에 대해서 알선 수재 혐의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 현황과 스마트폰 보유율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군요.
네, 미래창조과학부가 어제 발표한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터넷 관련 통계 조사입니다. 지난해 7월에서 석 달간 그 2만 5천 가구에 사는 국민 6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구 총 1,900만 가구 가운데 99.2%였습니다. 3세 이상, 3살 이상 국민 88.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6살 이상 인구의 8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정의 컴퓨터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이 99.2%라는 것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가구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99.2% 인터넷 가입률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 가입된 17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1위라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네,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고요. 컴퓨터뿐 아니라 무선 인터넷이 기반이 되는 스마트폰도 보편화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전체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볼 때 한 4,2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뭐 3살 이상은 물론이고요. 60세 이상의 그 인터넷 인구도 506만 명이 되는데 노인 2명 중에 1명이 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또 지난해에 비해서 이 노인의 인터넷 이용 인구가 한 136만 명이 늘어서 전체 그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를 크게 늘리고 있는 그 연령대로 분석이 됐고요. 뭐 10대에서 40대 인구 뭐 예상대로 인터넷 이용률 100%에 가깝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내용도 있군요.
네. 그 전화기,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그 기능이죠. 통화, 문자, 카메라 등 기능 외에 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네.
또 지도와 그 위치 정보를 통해서 이용이 되는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문자를 보낼 때 일반 문자 메시지보다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는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카카오톡의 사용 비율 99.2%였고요.
네.
다음이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이렇게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